I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모두 발언 뒤 통역만을 대동한 1대1 회담을 2시간 이상 가졌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국무장관 등 주요 측근이 배석한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 개입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나는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반복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부 문제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13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러시아 정보요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가진 우리의 회담에 대해 진행사항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수년간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 조작된 마녀사냥 덕분에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나빴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위한 장성급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16일 판문점에서 후속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양측의 영관급 장교와 미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해 유해송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 대표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며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고 협조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5,300여 명의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 현지에서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리들은 북한이 이미 회수한 미군 유해를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실무회담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지난해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수만 건의 비밀문서와 자료를 훔쳤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요원들이 지난해 1월 13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창고에 침입해 0.5톤 분량의 핵무기 기밀 자료를 빼냈습니다. 이들은 수만 건의 문서와 200여 개의 컴퓨터 자료를 훔쳤습니다. 모사드가 확보한 자료에는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이란의 주장과 달리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밀 자료를 확보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커다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 문서를 본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들은 자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최소 15년 이상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는 이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었고 달러는 세계무역의 주요 결제 통화가 된 반면에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주자이며 WTO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규칙을 만든 사람이 이 규칙을 남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일요일 막을 내린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비디오 판독 기술이 등장해서 축구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됐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술은 구글 번역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제공하는 번역기는 필요한 문장이나 표현을 입력해 넣으면 원하는 언어로 즉시 통역해주는 기술인데요. 자, 이번 월드컵 기간 손전화를 이용한 구글 번역기 사용량이 평소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를 찾은 축구 애호가들이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호텔 수속이나 식당 주문, 지하철역이나 안내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려면 이전처럼 지도나 일상 회화책 대신에 손전화 하나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글 번역기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선 국민들의 대화 소통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행과 소통은 갈수록 쉬워지겠지만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덜하게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34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도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3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0도, 함흥은 22도에서 3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트윈 폭스의 노래입니다. 이따금 당신 생각이 나네요. 긴 대화도 필요 없으니 그저 내 곁에 있어만 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Cross My Mind 들어보시죠.
feeling now I won't let go till I can. I can tell you for myself. Why don't you stay for a while? It's been too long since I've smiled. There's too few people I trust. I won't ask you for too much. Good conversation and such. And if I'm being honest, from time to time you cross my mind. Good company is hard to find. From time to time you cross my mind. So stay with me just for the say it for yourself. Hey. Look, I'd be lying if I said to you that I know exactly what I should do. But I've set my whole heart on trying. Why don't you stay for a while? It's been too long since I've smiled. There's too few people I trust. I won't ask you for too much. And if I'm being honest, from time to time you cross my mind. Good company is hard to find. From time to time you cross my mind. So stay with me just for the n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최악이었던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두 나라 갈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밖에 두 정상의 첫 단독 정상회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7%로 약간 둔화됐고요. 이어서 프랑스가 20년 만에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군요.
네, 16일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러시아와 첫 단독 정상회담이어서 이 세계의 관심이 모였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해킹, 불법 전산 침입으로 개입했던 문제, 또 핵무기 감축, 또 시리아 내전, 이 밖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회담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가했는데요. 먼저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보다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uring today's meeting, I addressed directly with President Putin the issue of Russian interference in our elections.
선거 개입 문제를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아주 많은 시간을 이 일을 논의하는 데 썼는데 푸틴 대통령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번 했던 말을 반복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절대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국 내부 문제에 관여할 계획이 없다고 회견해서 말했는데요. 이 대선 개입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공약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바랬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별검사 등의 관련 수사가 재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른 의제들도 좀 살펴보죠.
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핵 확산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핵 확산 문제를 어떻게 논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핵 확산의 종식을 매우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예, 자, 핵 확산 이야기가 나왔다면 북한 문제도 논의를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에 관해 회담한 그 진행 상황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문제가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답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결이 아닌 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시리아 내전, 이란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군대가 지금 시리아 문제에서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주요 현안에 있어서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주요 현안들 때문에 미러 관계가 지금 냉전 종식 이후에 최악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 개선하는 흐름이 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our relationship has never been worse than it is now. However, that changed.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안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4시간 전, 그러니까 이 미러 첫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후 바뀌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앞서 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세계는 정말로 우리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두 나라는 엄청난 기회들을 갖고 있어서 대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두 정상이 회견장에 들어오기 직전에 언론인 한 명이 끌려나가는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양국 간에 말씀드린 이 무거운 현안이 산적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비교적 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폐막한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공인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도 좀 살펴보죠.
미국 내에서는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회견 직후에 러시아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는데요. 펠로시 대표는 이어진 성명에서 푸틴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약한 모습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면서 개인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보다 러시아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소속당인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제프 블레이크 상원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한자리에 서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시리아에서 이란 병력을 철수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결론 맺지 못한 것을 이번 회담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이란군의 시리아 내부 존재에 대해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여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군요.
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6.7%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6.8%를 지켰던 흐름이 0.1%포인트 둔화된 건데요. 마오성융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6일 1분기 6.8%, 2분기 6.7%를 종합하면 상반기 종합 6.8%를 기록했다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중국 당국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는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해 1, 2분기에는 연속 6.9%였는데요. 올 1분기까지 6.8%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6.7%로 하락한 겁니다.
네.
하지만 올해 초에 중국 정부는 연간 경제 성장률을 6.5%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 대치 와중이라서 성장률 둔화 흐름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발효하고 다양한 중국산 수입품 잇따라 이후에도 관세 방침을 정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주목됐는데요. 일단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미국 정부는 지난주에 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서 3천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까지 예고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한 대외경제통상 분야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 연대해서 미국에 맞서려는 계획을 최근 여러 차례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중국의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른 주요국과 연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 갸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했는데요.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함께 수호하자 이렇게 EU 지도부 측에 제안했지만 EU 지도부는 중국과 연대하겠다고 답하지는 않고 미국과 타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의 우승 트로피가 프랑스에 들어갔군요.
네, 프랑스가 20년 만에 월드컵 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15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4-2로 물리쳤는데요.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요. 또 두 차례 이상 월드컵에서 우승한 여섯 번째 팀이 됐습니다.
네, 자 결과가 4-2면 골이 꽤 많이 나왔네요.
네, 양 팀이 합쳐서 여섯 골이나 기록한 건데요. 역대 월드컵 결승전 두 번째로 득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자책골, 벌차기골, 중거리골까지 축구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득점 방법이 나온 볼만한 경기였는데요.
네.
크로아티아 응원단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는 프랑스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상대의 압박 전술에 고전하면서 경기 초반 끌려가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크로아티아 주력 선수 마리오 만주키치의 자책골로 선제 득점한 뒤로는 프랑스가 경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프랑스 축구의 미래가 밝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터뜨린 킬리안 음바페와 폴 포그바 그리고 앙투안 그리에즈만 같은 젊은 선수들이 이 프랑스를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유럽 스포츠 매체들은 프랑스 축구의 새로운 황금 세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주포 킬리안 음바페는 19살에 불과한데요. 이 축구 황제로 불린 브라질의 펠레가 1958년 대회에서 골을 넣은 이후 60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서 득점한 10
20대 선수가 됐습니다.
네.
이 4년 뒤인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나이가 23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량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음바페 선수 또 포그바 선수는 프랑스 인구 대다수와는 다른 흑인 선수들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음바페의 아버지는 카메룬, 어머니는 알제리 사람이고요. 이 포그바도 기니 출신 이민 가정의 2세입니다. 아, 그리고 그리에즈만은 백인이지만 프랑스 토종 가정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독일계, 어머니는 포르투갈계입니다. 이렇게 팀 구성원 2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이민 가정 출신인데요. 특히 이 가운데 15명은 아프리카계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CNN 방송은 다양한 인종과 출신 배경을 가진 프랑스 선수들을 무지개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이런 결승전 현장에 또 각국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고요.
네, 우승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장에서 열렬히 응원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여러 번 잡혔고요. 또 상대팀 크로아티아의 콜린다 그라바르 기타로비치 대통령, 또 개최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프랑스는 지금 뭐 축제 분위기겠네요.
맞습니다. 결승전 직후부터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도시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몰려나와서 축했는데요. 귀국한 대표 선수들이 16일 샹젤리제 거리에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미국 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러시아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고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국경을 넘다가 잡혀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가족과 합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방정부를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비디오 대여 업체였던 블록버스터 매장이 이제 단 한 곳만 남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다시 경고했군요.
네, 코츠 국장이 지난 13일 미국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나왔는데요. 미국 내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 감행될 위험이 커졌다면서 빨간 경고등이 다시 반짝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코츠 국장은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들었습니다. 코츠 국장은 이들 나라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 지역정부의 부서 전산망을 매일 공격한다면서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역시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코츠 국장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로 러시아를 꼽았는데 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지난 13일 러시아 군인 12명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군 장교 12명을 기소해달라고 로버트 뮬러 특검이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에 요청했고요. 연방 대배심이 이를 승인했다고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 관계자나 관련 기관 전산망을 해킹해서 정보를 훔치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기소된 사람들이 모두 러시아군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킹한 겁니까?
네, 기소된 러시아 군인들은 민주당 의회 선거운동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주선거관리위원회, 국무부 장관, 또 선거관리 프로그램 제작 회사 전산망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사이버 공격을 통해 주로 기업이나 미군의 비밀 정보를 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비밀 정보를 노리고 러시아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다시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코츠 국장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도 위협적인 활동이 폭증했었는데 9.11 테러가 난 뒤에 17년이 다 돼가는 지금 빨간 경고등이 다시 깜빡이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미 미국 정보기관에 적발된 사이버 공격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커츠 국장은 지난 2016년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사이버 공격이나 침투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스티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난 14일에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닐슨 장관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선거를 방해하려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 정부나 지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죠.
맞습니다. 닐슨 장관은 이날 중간 선거를 관리하는 주정부 내무장관 회의에 나와서 연설했는데요. 닐슨 장관은 러시아가 SNS나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또 여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중간선거 기간에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활동을 꾸준히 감행할 가능성을 정보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지난 2016년에 대선에 개입하려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SNS에서 가짜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낙태나 총기 규제 같은 논란이 많은 쟁점과 관련해 여론 분열을 노린 활동을 벌여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도 뮬러 특검이 몇몇 러시아인을 기소하지 않았나요?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뮬러 특검은 지난 2월에 이 SNS에서 신분을 속이고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13명 또 러시아 회사 3곳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에 12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이제 뮬러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 가운데 러시아인이 25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고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을 것이란 의혹을 말하죠.
네. 자, 기소된 사람들이 그럼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뭐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인 피고인들을 처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대선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자국 군인들에 대한 혐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자, 이 작업을 진행하는 연방정부를 연방법원 판사가 비판했군요.
네, 법무부가 지난 13일 부모와 헤어진 아이 가운데 5세 이상 아동을 가족과 합류시키기 위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법원 판사가 이와 관련한 연방정부 태도를 비판한 겁니다.
네,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정부 발표로는 5세 이상은 2,500명이 넘고요. 5세 아래는 103명, 103명이었습니다.
네, 이 5살 미만 아동은 이미 부모와 합류한 것으로 아는데요.
네, 지난 주가 마감 시한이어서요. 모두는 아니고 자격이 되는 아이 절반가량만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부모와 아직 합류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뭐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신원 조회를 통해서 범죄 경력이 드러난 경우 있고요. 또 이미 추방된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또 부모에게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5살 이상 아동도 가족과 합류시켜야 하는데 시한이 있죠, 이것도?
네, 역시 이것도 시한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연방지법의 이 데이나 사브로 판사가 5세 이상 아이들은 오는 7월 26일까지 부모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자, 아이와 부모 신원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는 13일 법원에 하루에 200명씩 부모와 합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연방보건후생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자, 위험한 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이 판사가 준 시한대로 일을 처리하려면 부모와 아이의 신원 조사를 간략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위험한 사람한테 인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사브로 판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사브로 판사는 13일 이 성명이 나오기 전에는 연방 정부가 법원 판결을 전반적으로 이행했고 5살 이상 아동에 대한 조처를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건후생부 성명이 나온 뒤에 이 예정에 없이 관련자들을 전화로 소집했는데요. 사브로 판사는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이 법원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다면서 시한 안에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전 태도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네요.
네, 이 사브로 판사는 또 연방정부가 작업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숨기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으로 2주간 4번, 4차례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작업 진척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미국에서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가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런 매장 가운데 대표적인 게 블록버스터였는데요. 이 블록버스터 매장이 이제 미국 안에 한 곳만 남았다는 소식이군요.
네, 뭐 최근까지 알래스카주에 두 곳 그리고 오리건주에 한 곳이 있었는데 지난 15일 알래스카주에 있는 가게 두 곳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블록버스터 매장이 단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네, 자, 한때 블록버스터 매장은 미국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 1989년에는 이 블록버스터 매장이 17시간마다 한 개씩 생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004년에는 뭐 그래서 매장 수가 9,00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블록버스터 매장에 들러서 비디오를 빌려가는 모습, 뭐 미국의 흔한 주말 풍경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블록버스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에 밀려서 그런데요. 이 인터넷 스트리밍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보내주는 걸 말하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TV나 판형 PC, 그러니까 태블릿이라든가 또 스마트폰, 손전화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받아서 볼 수 있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보려고 뭐 굳이 블록버스터 같은 매장에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인터넷 스트리밍 쪽으로 이동하면서 최근 10여 년간 이 블록버스터 매장이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훌루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은 계속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미국 내 회원 수가 5,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유행이도 알래스카주와 오리건주에 블록버스터 매장이 남아 있었네요.
네, 뭐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했던 매장은 모두 문을 닫았고요. 이 남아있던 세 매장은 모두 개인이 소유한 가게입니다.
예.
특히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또 TV 방송과 스마트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 많아서 이 블록버스터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간 앵커리지와 페어뱅스의 매장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두 매장 모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리건에 남아있는 매장은 포틀랜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는 밴드라는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시에 하나 남아있는 매장도 문을 닫을 계획이 있다는가요?
뭐 매장 관리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블록버스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또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오래된 영화가 이곳에 가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겨우 하나 남은 이 블록버스터 비디오 매장이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세라 브레일리스가 부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행동을 하세요. 용감한 당신을 보고 싶어요. 라고 노래하는 브레이브 들어보시죠. You can be amazing. You can turn a phrase into a weapon or a drug. You can be the outcast or be the backlash of somebody's lack of love. Or you can start speaking up. Nothing's gonna hurt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운동, 미술, 과학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음악과 과학을 동시에 배우는 특별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전자 기타를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수업이라는데요. Music for Life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가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기타 제작 교실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음악과 과학을 동시에 배우는 기타 제작 교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매나서스의 오스본 고등학교. 학교 작업실에서 제린 와일드맨 군이 멋진 기타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 기타는 제린 군이 직접 제작한 거라고 하는데요. 12일간 진행되는 기타 제작 교실을 통해 배우는 것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If you get one thing wrong, even just by a millimeter, then the length of the
기타가 보기와는 달리 직접 만들어 보면 아주 복잡해요. 나사 하나를 1mm만 잘못 끼워도 기타 줄의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학생들은 전자 기타 제작 키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악기판이나 나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조립 세트를 가지고 기타를 만듭니다. 하지만 악기를 완성해 집에 가져가기까지 꽤나 길고 복잡한 조립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타 제작 수업이라고 해서 다 음악에 관심이 많고 기타를 칠 줄 아느냐? 그건 아니라는데요. 오드리 돈양은 기타엔 관심이 없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다며 기타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수업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전기 기타를 제작하면서 기본적인 과학 원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전기를 통해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원하는 음정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원하는 음정을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타 줄을 어떻게 달고 또 조율하느냐인데요. 수업에 참여한 제나 데이비스 양, 도무지 음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제나 양을 돕기 위해 등장한 사람, 스킵 체이폴스신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 후 음악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Music for Life의 설립자입니다. 체이폴스 씨는 기타 제작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cience that they may not have had before. But they also learn some very practical skills in woodworking.
전자 기타를 만들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간단한 목공부터 전기 기술, 조립과 성능 검사까지 직접 다 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살면서 다 필요한 기술들이죠. 이런 수업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기타 연주자이자 학급 반장이기도 한 케빈 헤르난데스 군은 기타 제작 수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이민자들인 헤르난데스 군의 부모님은 자신에게 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I'm trying to reach for the stars and trying to slowly progress and society.
저는 지금 제 꿈을 쫓아가고 있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집도 없어서 트레일러라고 하는 간이 주택에 살지만 언젠가 저는 기타 연주자라는 제 꿈을 이룰 겁니다. 꼭 해내고 말 거예요.
이렇게 꿈을 쫓는 학생들에겐 기타 제작 수업이 단순한 기타 조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학년이 좀 낮은 학생들에겐 사실 따라가기가 힘든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steps and don't think it's just that it's like really
아직 11살인 보바군은 기타 제작이 아주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타 제작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렇듯 각자의 꿈과 목표는 다 달랐지만 직접 기타를 만들며 자신들의 꿈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메릴랜드주 벌린의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
매년 미 동부 메릴랜드주의 벌린엔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립니다. 바로 Bathtub Race, 그러니까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 있는 욕조를 사람이 타고 달린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런데 이 행사는 긴 역사를 가진 지역의 전통이자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행사라고 하네요. 벌린은 오랜 역사를 지닌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시끌벅적해지는데요. 올해로 28번째를 맞은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로 수백 명의 사람이 중앙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욕조 경주는 Believe in Tomorrow라는 이름의 어린이를 위한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행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심각한 질병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아이들의 가족이 해변으로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되기 전 욕조와 욕조 운전사들은 거리 행진을 펼쳤는데요. 올해는 소방관인 마이크 와일리 씨가 선두에 섰습니다.
I've been helping with events all over town since I moved down here full-time 12 years ago.
12년 전 이 동네에 이사 온 이후로 이 동네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욕조 경주 대회의 경우 대회장이 저와 제 친구들 보고 거리 행진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에 분홍색 목욕 모자를 쓰고 목욕 비누를 달고 행진 선두에 섰습니다. 노인네가 이러고 나서는 게 부끄러워서 이번 한 번만 했으면 하는데 그만두면 동네 밖으로 추방하겠다고 주최 측이 그러네요.
행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들 매우 진지합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개성에 맞게 욕조를 만들어 나오는데요. 배트맨, 슈퍼맨 같은 만화 영화 주인공부터 귀여운 오리 모양까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욕조는 바퀴와 브레이크를 갖춰야 하고요. 욕조 크기도 규격에 맞아야 하죠. 운전자 역시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16살이 넘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선수로 출전한 제프 스미스 씨는 욕조 경주 대회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대회라며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It's fun. Well, it was a challenge. I get to put together a bathtub.
정말 재미있는 대회입니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직접 욕조도 제작했고요. 욕조 안에 침구를 싣고는 수백 미터를 달리면서 훈련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회 날 야외에서 신나게 달리면서 사람들의 응원과 환호를 들으며 경기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를 통해 이렇게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만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회 기간이 되면 수백 명의 외부인이 벌린을 찾기 때문에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이날 모금된 돈으로 아픈 아이들이 치료도 받고 가족과 여행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대회를 찾은 사람 모두가 여름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욕조 타고 달리기 대회는 벌린의 지역 명물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Play the card 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We do have some strong leverage if we want to institut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nd bank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Play the card를 직역하면 카드를 낸다는 뜻인데요. 목표 달성 또는 우위 확보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과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아직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여기서는 hold that car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협상에 유리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이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라고 했을 때 중국은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할 옵션이 있다는 것과 언젠간 그 방안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We do have some strong leverage if we want to institut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nd bank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오늘 뉴스톡에서 play the car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웃음)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 이 더위를 좀 식히시라고 신비하면서도 오싹한 기분을 전하는 곡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가스 회의에서 미국은 모든 나라와 지역이 에너지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료, 공급국, 공급 루트 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관리들은 노르드 스트림 2, 두 번째 라인인 트루크 스트림과 같은 러시아 주도의 파이프라인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에너지원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우트 대변인은 그 대신 미국은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를 지나는 남부 가스 노선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선은 역사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는 카스피해 가스를 2020년까지 유럽 여러 나라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동맹국들과 동반 국가들의 에너지 다양화와 안전의 강화를 지원할 것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크로아티아 크르크 섬의 저장시설과 재가스화 사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같은 시설은 가스 공급을 다양화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루마니아에서 나오는 흑해의 가스는 아직 개발되진 않았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에너지원이라고 노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흑해 가스 개발은 이 일대의 에너지 시장과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루마니아 의회의 동향과 정부의 대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노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입법화는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다양한 자원과 공급 루트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가격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고 어떤 공급자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비자를 지배하는 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